뉴스입니다. 미얀마 반군이 동부 모비에 있는 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보안관 13명을 사살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3일 보도했습니다. 군부에 반대하는 반군은 전날엔 인도 국경 근처에 있는 옥광산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나온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건강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홍콩 피니스 TV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치 고문이 며칠 안에 법정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통해 민간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수치 고문은 이 과정에서 구금된 뒤에 기소됐습니다. 그는 가택에 연금됐고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임시 핵사찰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TV는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을 인용해 22일부로 3개월 시한 합의가 끝남에 따라 IAEA는 자국 핵시설 안에 있는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입수할 수 없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 결정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IAEA 측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핵사찰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이란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국영TV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관리를 인용해 해당 합의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휴전을 환영하며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라고 22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이날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이사회가 폭력 사태로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했다며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즉각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가자지구의 즉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건과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와 유엔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지했습니다. 또 이집트와 미국 등 몇몇 나라가 휴전을 성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22일 중국 북서부 간수성에서 진행된 산악마라톤 경기에서 악천으로 21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산악마라톤은 간수성 바인시 징타이현의 황허스린 지질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고도 1000m 계곡에 있는 언덕으로 이어진 길을 100km 뛰는 기회였습니다. 대회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전 9시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오 무렵부터 산악지대에 우박과 얼어붙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면서 온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현지 관리들이 전했습니다. 희생자가 나오자 1200명이 구조작업에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악천후에 이어 산사태까지 발생해 구조작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모두 172명이 참가했습니다. 인도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24만 800여 명, 그리고 사망자 약 3,700명이 나왔다고 인도 정부가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인도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650만 명에 달했고 누적 사망자는 약 3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일에도 사망자가 약 4,200명에 달했고 의료 환경이 나쁜 시골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방선거가 끝난 서부 벵갈과 남부 안드라프라데시 그리고 타밀나두 지역에서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5월 초 인도에서는 1일 감염자 수가 40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중국 탐사 로봇 주룽이 22일 화성 화면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룽은 일주일 전 화성에 내린 착륙선에서 분리돼 지표면에서 작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에 이어 화성에서 탐사 로봇을 운영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주룽은 화성 표면 바위와 대기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에 발생된 태넌 1호는 착륙선과 탐사 로봇 그리고 화성 궤도를 도는 우주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화성 탐사단은 탐사 로봇이 92일 동안 활동하며 수집한 자료를 지구에 전송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OE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상회담에서 외교적으로 또 긴장을 완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나가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미사일 지침을 완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한 정상회담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미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와 미한 동맹관계를 논의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말 차례로 잠깐씩 들어보시죠.
Our two nations also share a willingness to engage diplomatically with the DPRK to take pragmatic steps that will reduce tensions as we move toward our ultimat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님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남북관계 진전을 촉진해 북미 대화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방금 21일 오후 미한 정상회담을 마치고 두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있어서 외교적으로 참여를 시키겠다는 데 얘기를 했다며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우리가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서 다가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중요성, 그 의의부터 좀 윤 기자가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우선 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상회담이 열린 시점입니다. 지금 현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 정도 새에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그다음에 그 실질적인 대북정책 이행에 첫 단추를 꿰는 출발선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점에 북한 핵 문제의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한국의 정상이 직접 만나서 향후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어떻게 실행에 옮겨나갈 것인가 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 두 정상은 그동안 전화통화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요. 미국과 한국의 정상 수준 외에도 두 나라 고위급 차원에서 다각도로 북한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이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에 다시 나오도록 하고 또 이를 통해서 진전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안이었는데요. 그동안 보면 잘 아는 대로 미국 국무부는 또 백악관도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조율되고 그다음에 실용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또 상당히 최대 유연함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실용적, 거의 다 사실 그 맥락이 같이 닿아 있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동안 누차 말했던 대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전략적 인내도 아니고 또 트럼프 행정부 때 일괄 타결 방식도 아니고 그야말로 단계적인 방안으로 또 실용적이고 또 그러면서도 아주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외교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나가겠다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누차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대로 그럼 그 이행을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관심을 끄는 사안이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제시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두 정상이 그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할 경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다소 원칙적인 수준의 발언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이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도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와는 조금 결이 다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단독회담에서 남북관계와 관련한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했고 또 그래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 속에 남북관계 증진을 촉진해서 미북 대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네.
그동안은 미국 정부는 이 남북관계 협력 그리고 남북 대화가 이 미북 대화를 앞서간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고 항상 같은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랬죠.
이제 문 대통령은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토대로 남북관계 증진을 통해서 미북 대화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제 앞으로 미국의 어느 정도 말하자면 지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좀 더 공세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는 부분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약 3시간가량 단독회담에서부터 확대회담까지 걸렸고 또 정말 많은 문제들이 논의가 됐는데 역시 그래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겠습니다. 자, 이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표와 언급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최 기자가 좀 시작해 주실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1일 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정상회담만 171분입니다. 그러니까 3시간 가량 그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지금 보도로는 그 단독회담을 제일 먼저 했고 그다음에 소인수 회담이라고 해서 아마 그 외무장관, 국무장관이 참여한 그런 회담을 했고요. 이어서 이제 많은 강요들이 참여한 확대 정상회담 이런 순으로 이제 회담이 진행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핵심 문제는 역시 이제 북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번에 그 기자회견이나 이런 데서 나온 발언을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은 기존의 이제 대북 정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 문제를 그 외교적으로 또 긴장을 완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간다 이런 거 있고 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최대 이제 유연하게 캠벨 아시아 담당이 얘기를 한 대로요 그렇게 했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언급보다는 성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을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종의 깜짝 발표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해서 저도 이것을 텔레비전으로 보다가 그렇구나 그러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동안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출범 100일 만에 대북 정책을 검토를 마치고 발표를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대북 특별 대표도 임명을 하지는 않아서 한국에서는 좀 우선순위가 밀리는 거 아니냐. 중국이나 무슨 이란 이런 문제는 중시하고 북한 문제는 중요하다고 말만 하고 별 열의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특별대표를 임명을 해서 저 역시 사실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이런 아마 한국 측이 물밑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그 기자회견을 해서 기자가 미국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 이렇게 나오자 그러려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비핵화 의지가 확인돼야 된다. 그러면서 원하는 것은 다 주지 않겠지만 비핵화 의지가 확인돼야 되고 진전이 없으면은 만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의 대북 정책 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길을 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기자회견에서 남북 대화와 협력 그 지지를 그 바이든 대통령이 했다 그러면서 선순환 정책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온 그 외교적으로 또 긴장을 완화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내용 상당히 어렵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그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이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서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와 단호한 억지 이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억지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또 외교적으로 비핵화를 이뤄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를 바이든 대통령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미 그 실무 그 관리들은 한반도 비핵화로 통일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동안에 사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만 해도 서울에서 그 브링컨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계속 쓰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북한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용어였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협상에 마주 앉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로 완전히 통일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나가고 또 이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화의 의지를 충분히 밝힌 것이고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이 환영할 만한 그런 정책 검토 결과고 따라서 북한이 호응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과 함께 아직 사실 저희가 이 녹음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조금 전에 공동 기자회견이 끝났지만 공동 성명은 아직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거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북한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또 미국의 어떤 구체적인 대화 제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북미 대화 와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남북관계 진전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비핵화의 물꼬를 트겠다 이런 것이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언급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언급이 그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눈에 띄는 대목이다 그렇게 이제
네.
그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트럼프 행정부 내내 여러 중재 역할을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원래 그 대북 정책 이름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입니다.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건데요. 무엇을 선순환하냐면은 북미 관계를 먼저 이제 그 잘 대화와 협상이 하도록 비핵화의 물꼬를 투구로 한 다음에 이어서 그걸 기반으로 남북관계도 같이 개선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를 같이 선순환시키는 것이 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자. 이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그 지론이고 그 대북정책이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 2019년 2월이죠. 그 베트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이 선순환이 둘 다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대로 정상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굉장히 험악해졌는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이 지난해 그 여름이죠. 개성에 있는 그 판문점 공동연락사무소를 그냥 폭발해버리고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막 그 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난 네, 정도가 네. 아니라 무슨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욕설을 퍼붓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다 그 상당히 그야말로 파탄이 난 그런 상황이었고 미북 관계도 당연히 그 결렬이 된 뭐 이런 상황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상당히 그 힘든 대북 정책이 전부 다 중단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그 방안 이것을 일종의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이 가능한데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기를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 이것에 대해서 그 지지를 했다 이런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남북관계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그 성의를 갖고 열심히 해보니 나하고 미국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한다는 조건 아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대신 긴밀히 협의를 하자. 이런 그 일종의 그 오케이 사인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이제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미 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워킹그룹, 실무그룹이 있었는데 여기서 주로 한국이 북한과 예를 들어서 무슨 철도 연결이라든가 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이런 걸 하게 되면 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에 이걸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핵화가 되지 않는 대북 제재 해제는 어렵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그야말로 북한과 약속했던 것을 다 지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렸고 이것이 남북관계 굉장한 걸림돌이 됐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 보고 당신이 한번 해보고 이걸 통해서 한번 뭘 만들어 보자 이런 그 긍정적인 그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역시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는 지금 정치적 외교적 그 입지가 좀 커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예. 것이 앞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제 조만간 귀국을 할 텐데. 귀국해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앞서 최 기자가 이 성김 국무부 통화대 차관보 대행을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 약간 놀랐다고 했는데 이번엔 윤 기자가 그러면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한번 분석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의미를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성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이미 돼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반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지금 대화가 진행 중이지 않으니까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는 것이 뭐 그렇게 급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그것도 직접 임명하고 또 이제 정상회담을 계기로 임명한 것은 미국이 그만큼 북한과의 대화의 시급성을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특별히 이제 북한 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당국자가 지명이 됐기 때문에 성김 대표가 이제 직접적으로 그것이 물밀 접촉이든 뭐든 나서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이 성김 대북특별대표만큼 미 행정부에서 북한에 대해서 잘 아는 인사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그동안에 6자회담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도 있었고요. 또 주한미국대사로도 있었고 또 국무부에서도 북한 문제를 관장하는 한국과장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그동안 차근차근 북한 문제를 다루는 전문관리로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또 미국과 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는 영변의 냉각탑 폭파 현장에도 직접 가서 관람을 했었던 그런 적이 있는 아주 북한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낯익은 미국 측 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문 대통령은 성김 특별대표 임명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탁월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 임명돼서 기대가 크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예.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의지를 보이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만날 수 있다. 자, 이 내용이 전보다 좀 진일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뭐 전에 있던 뭐 비슷한 얘기를 또 한 건가요?
네, 보기 나름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진일보한 것 같지는 않고요. 기존에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있던 것을 다시 한번 그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명이나 그 미리 준비된 발언이 아니고요. 이날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미국 기자가 물어본 겁니다. 이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모든 것을 다 들어주지는 않고 무슨 조건이 된다면은 이제 뭐 가령 비핵화 의지가 확인이 된다면은 만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 만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연말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 그 TV 토론을 했었죠. 당시에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도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바이든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만날 용의가 있냐 그랬더니 당시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능력 축소가 전제된다면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나온 발언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뭐 언론적으로는 그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그렇게 크게 뭐 지금 눈에 띄는 그런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약간 지금 좀 미국 내에서는 국내 정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거의 정반대인 정치 스타일 이런 거기 때문에요.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만난다는 것은 대명분이 뚜렷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서 전임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슨 친서를 주고받는 친분 관계를 유지하거나 뭐 특별한 성과도 없으면서 친밀한 관계를 연출하는 이런 것은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싫고 나는 다른 미국을 건설하겠다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진짜로 북한이 핵으로 완전히 축소를 하거나 비핵화라거나 이런 것이 담보되지 않는 한은 안 하겠다.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이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사는 과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유인책에 합의하느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은 결국은 북한이 어떤 비핵화 조치를 할 때 미국이 어떤 상응 조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로드맵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두 정상이 논의를 하고 또 실무진에서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두 정상이 공개적으로 어떤 카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공개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설사 이런 유인책이 됐던 구체적인 협상 카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실제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그런 언급을 사전 브리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북한과의 실제 접촉에서 제시할 카드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실제로 사실 그러면은 이 두 정상이 유인책에 대해서 깊숙이 논의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관심사지만 공개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참 여러 시간 동안 참 얼굴을 맞대고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회담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땠습니까?
회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두 정상 간의 회담만 3시간이고 이날 합친 둘이 전부 다 얼굴을 맞추면서 일정을 소화한 시간이 10시간이나 이제 같이 백악관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공개된 기자회견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바이든 대통령도 상당히 얼굴에 그냥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아주 그 기자회견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참조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는 주로 트럼프 대통령은 돈 문제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네네. 무역 문제, 한국에 대해서도 무슨 비판하는 뭐 이런 것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이번 정상회담이나 기자회견은 그런 건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 상대방이 가려운 것을 다 그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바라는 것이 어쨌든 그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국에게 보다 큰 정치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긍정적인 신호를 줘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굉장히 좋은 선물 이런 것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 원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대한 투자, 일자리 문제, 백신 공급 이런 것인데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의 모든 것을 다 그 지원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인들을 이끌고 와서 요번에 미국에 투자한 게 한국 돈으로 44조, 삼성만 한 20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큰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도와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기후변화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관심이 많은데 기후변화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 그 흔쾌히 쫓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이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한국에다가 백신을 공급을 하고 이러기로 하는데 이것이 단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 대통령 얘기가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백신을 대량 공급해서 아시아 태평양에 다 공급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이웃나라를 돕는 것이다. 그중에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21일 문 대통령은 12시 50분에 백악관에 도착해서 정상회담, 확대회담 뭐 이런 그 일정을 가졌는데 이제 이 두 정상이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참 바쁜 하루였다고 보이는데요. 윤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앞서서 이제 두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10시간 이상 현안을 논의한 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주 기자가 10시간 이상 현안을 논의한 것은 아니고 12시 50분에 백악관에 도착해서 한국전쟁 참전한 예비역 대령, 그러니까 전쟁 때는 이제 소위였습니다. 예. 그때 참전한 용사에 대해서 의회에서 수여하는 최고 영예죠. 명예훈장을 수여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수여식에 같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외국의 정상이 자기 나라에서 싸운 미군 용사를 수훈하는 그런 행사에 참여한 것은 미국의 그 행사에 국가 원수로는 처음이다. 외국의 국가 원수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 용사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로서 굉장히 부드럽게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문 대통령은 오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도 만나서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큰 인사들과 만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그런 의도에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전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한 하원의 지도부와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두 정상이 아까 얘기한 대로 3시간 가까이 그야말로 단독회담, 또 소인수회담, 확대회담 이렇게 가졌으니까 굉장히 장시간 그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했다.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맞고요.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대화가 오랫동안 예상보다 길어지는 바람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모로부터 좀 너무 길어지고 있다라는 메모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소개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진지하게 그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포커스는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북한 쪽 좀 얘기를 해보죠. 자, 북한 수뇌부도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그야말로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일이죠. 그 미국이 그 대북 정책을 4월 30일 날 발표했는데요. 그 직후에 북한이 그날 5월 2일 날 그 대담 담화도 냈고 대미 담화도 내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뒤로 이제 그 요번에 큰 행사로 이제 이렇게 미한 정상회담이 열린 것인데 북한에 보면은 일종의 그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대해서도 일종의 무슨 담화 이런 반응 이런 것을 보이지 않고 대부분 그 국내 뉴스 국내에 그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반 농민들은 주로 이제 모내기 이런 쪽에 그 관심들이 많고요. 또 총리들도 경제지도 관리 이런 쪽이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특별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에서 그 청취할 수 있는 아마 CNN 같은 이런 방송을 보면서 미북 회담에 죄송합니다. 미한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어떻게 두 정상의 얘기라고 그 발표가 되고 이러는지 이것을 아마 자세히 지켜봤을 것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에 돌아가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 측에 이렇게 뭐 설명하는 그런 어떤 그 일을 추진할까요?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앞서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이 남북한 관계 그 대화와 협력에 대한 지지도 바이든 대통령이 표명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또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서 미북 간의 대화 그리고 협상에도 선순환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 측과 남북한이 뭔가 잘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사실 미북 간의 대화도 또 더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북한이 굉장히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때 이 한국 정부도 어떤 채널에서든 이런 그 어떤 메시지 그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특히 북한 비핵화 관련한 협상 여기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미 북한 측에 제안을 했지만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고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 측이 아직 뚜렷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대북특별대표가 임명됐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두 나라 미한 동맹 문제도 강조가 됐는데요. 70년에 걸친 동맹 관계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것입니다. 이건 뭐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큰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 지침이 그동안 그 여러 번 이제 개정이 됐는데요. 올라가면은 1970년대죠. 당시에 그 미국과 한국이 미사일 지침을 이제 그 만들었는데요. 당시 처음에는 미사일을 그 사정거리가 180km 이상 되는 것은 만들지 마라 이렇게 이제 미국이 얘기를 해서 한국은 그동안 기술이 있었지만 그 미사일을 못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네. 아시겠지만 북한이 굉장히 미사일을 많이 쏘고 또 핵무기까지 지금 만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에서는 미사일 지침을 이거를 좀 계속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왔고 여러 차례 그 풀리고 개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42년 만에 미사일 지침이 완전 그 풀렸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이 완전 해제됐음을 알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지금 한국 국방당국을 쥐고 있는 일종의 족쇄가 다 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봐서 참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이것이 이제 궁금합니다. 끝으로 미북 대화가 재개될지 이 부분을 좀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사실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이 어떤 말하자면 협상의 구체적인 안을 제안할 것인가와 함께 북한이 과연 반응할 것인가 이것인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북한이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따른 미한 두 나라 정상의 말하자면 입장 조율을 토대로 한 미국 측의 대화 제안 내용에는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실용적이고 세밀히 조율되고 또 최대한 유연한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이걸 한번 들어봐야겠다. 궁금증을 갖고 그런 것은 굉장히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말하자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북한은 결국은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미국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 모르고 또 북한도 어떤 조건에서 대화에 복귀할 것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서명하기로 약속한 실무 차원에서 그 네. 합의 이 정도 수준을 기본으로 삼으면은 어느 정도 성사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협의가 진행될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일부 핵시설의 폐기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사찰 이런 것들을 카드로 제안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의 일부를 완화하는 그런 정도라면은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이 양측이 협상에 나서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는 사실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 또 그 외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한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보지영입니다.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의 부인 에비게일은 19세기 중반 미국 여성의 모범이라고 불릴 만큼 기품 있고 교양이 넘쳤습니다. 특히 책 읽기를 좋아했던 에비게일 필모어는 백악관의 도서실을 만들었는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3대 퍼스트 레이디 에비게일 필모어의 삶을 돌아봅니다.
1818년 어느 날 어린아이들만 있는 에비게일 하우스 선생의 교실에 한 청년이 나타났다. 체격이 건장한 그 청년의 이름은 밀러드 필모어. 재봉사 견습공이지만 나중에 변호사가 되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었는데 에비게일은 큰 꿈을 품고 열심히 노력하는 밀러드에게 끌렸다.
네, 이때 에비게일 파월스의 나이는 20살, 밀러드 필모어의 나이는 18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선생과 제자로 만났지만 금방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두 사람 다 야망이 있었고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만난 다음해인 1819년에 약혼했지만 결혼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역사학과 크리스틴 린 하건슨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약혼하고 7년이 지나서야 결혼하는데요. 밀러드 필모어가 법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할 수가 없었죠. 마침내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을 때는 에비게일의 나이가 28살, 밀러드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뒤에도 에비게일이 교사 일을 계속했죠. 돈도 필요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는데요. 당시 중산층이나 상류층 여성이 결혼한 다음에 직업을 갖고 일하는 건 상당히 드문 일이었죠. 나중에 퍼스트 레이디가 되는 여성으로서 일종의 전례를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첫 아이를 낳으면서 교사 일을 그만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늦어진 데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에비게일의 어머니와 오빠가 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집안에 돈은 별로 없었지만 뉴잉글랜드 지방 상류층이란 자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비게일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결혼을 반대했던 걸까요?
So she was born in New York State in 1798.
에비게일 필모어는 1798년에 뉴욕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였죠. 불행하게도 에비게일이 두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에비게일을 길렀는데요. 집에서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가 어찌나 잘 가르쳤는지 에비게일이 16살이 되자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서 교사로 일했던 거죠. 또 에비게일이 순회 도서관을 세웠는데요. 그걸 보면 책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직 10대 소녀로 어린 나이였으면서 사람들이 쉽게 책을 구할 수 있게 노력했던 겁니다. 시대에 앞서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교제 끝에 결혼했지만 필모어 부부는 떨어져 있는 기간이 많았습니다. 필모어가 뉴욕주 의회 의원을 지낼 때 에비게일은 뉴욕 서부 버팔로에 남아있었고요. 밀러드 필모어 혼자 주도 얼바니에 가서 의회에 참석했습니다. 나중에 밀러드가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돼서 워싱턴에 왔을 때도 에비게일은 뉴욕 집에 남아있었는데요. 재선에 성공하자 에비게일도 따라서 내려왔지만 교육 때문에 아이들은 뉴욕에 남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라. 내 편지를 받을 때마다 글솜씨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기쁘구나. 남매끼리 서로 경쟁해보면 어떻겠니? 1년 동안 누구 실력이 더 느는지 한번 지켜보겠다.
필모 부부는 아들과 딸, 남매를 뒀는데요.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에비게일 필모어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곤 했습니다. 또 아이들 편지에서 틀린 철자가 있으면 고쳐서 다시 보낼 정도로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썼는데요. 에비게일은 아이들을 무척 그리워했지만 남편을 위해서 워싱턴에 남았고요. 정치인의 아내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고 역사학자 크리스틴 리 하건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당시 정치인의 아내들 또 중산층이나 부유한 집안의 여성은 소셜 콜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에비게일이 그런 사교성 방문을 많이 했죠. 의원이나 외교관, 정부 관리의 집을 방문해서 명함을 남기고 담소를 하는 식으로 인맥을 넓혔죠. 그런 게 남편 밀러드 필모어가 정치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된 건 물론입니다. 또 에비게일 필모어는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인품이 훌륭해서 그 시대 이상적인 여성으로 여겨졌었는데요. 덕분에 밀러드 필모어는 아내를 둘러싼 추문 같은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밀러드 필모어는 세 차례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낸 뒤 1844년에 위그당 후보로 뉴욕 주지사 선거에 나섰지만 패배했습니다. 4년 뒤에 뉴욕주 정부 관리로 선출돼서 일했는데요. 그러다가 1848년 제커리 테일러가 위그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 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선거에서 제커리 테일러가 승리하면서 밀러드 필모어가 부통령 자리에 올랐는데요. 1850년 여름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반 만에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부통령이었던 밀러드 필모어가 미국의 13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에비게일 필모어가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워싱턴으로 이사 오는 거였습니다. 밀러드 필모어가 부통령을 지낼 때 혼자 워싱턴에 있었거든요. 에비게일은 뉴욕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서 에비게일이 백악관에 이사 들어왔죠. 건강이 좋지 않아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두통이 심했고 기침을 자주 했죠. 또 발이 많이 아팠습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 전에 발에 부상을 입어서 2년 동안 목발 신세를 졌거든요.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었죠. 그래도 연회와 만찬을 주관하는 등 퍼스트 레이디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서서 사람들과 악수하는 게 힘들어서 딸에게 대신 손님 접대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었지만요. 딸 메리가 더 사교적인 성격이어서 그런 일에 더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비게일 역시 백악관 안주인 역할을 훌륭하게 해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1850년 백악관을 둘러본 에비게일 필모어는 몹시 실망했다. 백악관에 변변한 책 한 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백악관에 도서실을 꾸며야겠다고 결심한 에비게일. 의회에 예산을 청구해달라고 남편을 졸랐다.
And in fact, Congress did. They allocated several thousand. 미 의회가 여기에 응해서 백악관 도서실 예산으로 몇천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에비게일이 그 돈으로 책을 구입했는데요. 여행기와 위인전에서부터 역사, 법률, 종교, 소설, 희곡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책을 구입했죠. 백악관에 지금도 도서실이 있는데요. 그때 에비게일이 구입한 책이 중심이 됐습니다.
에비게일 필모어는 백악관 2층의 방 하나를 도서실로 꾸몄습니다. 그 방에 피아노와 하프, 기타와 같은 악기도 들여놓았고요. 가끔 도서실에서 손님을 접대하면서 함께 책 얘기를 하고 음악 연주를 듣곤 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던 에비게일 필모어는 백악관 만찬에 문학의 인사를 많이 초청했다고 하건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가 돼서 좋은 점도 있었죠. 좋아하는 작가나 문화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백악관에 초청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으니까요. 에비게일 필모어는 그런 걸 즐겼습니다. 에비게일 필모어가 초청한 사람들 명단을 보면 문화계 인사가 많았습니다.
에비게일 필모어는 정치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문을 열심히 읽었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연방 하원 의원을 지낼 때 함께 워싱턴의 하숙집에 살았는데요. 하숙집에서 정치 토론이 벌어지면 에비게일도 참여했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는 의사당 방청석에 앉아서 의원들이 논쟁을 벌이는 걸 지켜봤고요.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도 정치 문제에 관해서 아내 에비게일의 의견을 묻곤 했는데요. 다시 일리노이 대학교 역사학과 크리스틴 리 하건슨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필모 행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1850년 타협안이었습니다. 1850년 타협안은 미 합중국을 유지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얼마 전에 획득한 서부 영토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게 문제였죠. 1850년 타협안 가운데 하나가 도망 노예법이었습니다. 북부로 도망간 흑인 노예를 남부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한 법이었었는데요. 에비게일은 남편 필모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서명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라고요.
하지만 필모 대통령은 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라가 내전으로 치닫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에비게일은 남편 필모 대통령이 도망 노예법에 서명하면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에비게일의 생각이 들어맞았습니다. 필모어 대통령이 1852년 대통령 선거에서 소속당인 위그당의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한 겁니다. 필모어 대통령은 실망했지만 에비게일은 백악관 생활을 정리하고 뉴욕집에 돌아갈 생각에 부풀었는데요. 하지만 에비게일은 살아서 워싱턴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에비게일이 대통령 이 취임식에 참석했다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게 폐렴으로 발전하면서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55살 아직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에비게일이 죽고 얼마 안 돼서 딸 메리까지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한 5년쯤 있다가 필모 대통령이 다른 여성과 재혼했는데 그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에비게일 필모어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라면 아무래도 백악관의 도서실을 만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 결혼하고 나서 일한 여성이 드물었는데요. 그런 여성이 백악관 안주인을 지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3대 밀러드 필모어 대통령의 부인 에비게일 필모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4대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 부인 제인 피어스 편을 보내드립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미얀마 반군이 동부 몹예에 있는 경찰서에 불을 지르고 보안군 13명을 사살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3일 보도했습니다. 군부에 반대하는 반군은 22일 인도 국경 근처에 있는 옥광산을 공격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나옹 훌라잉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였던 아웅수 수치 국가고문의 건강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훌라잉 사령관은 최근 홍콩 피닉스 TV와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치 고문이 며칠 안에 법정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통해 민간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수치 고문은 이 과정에서 구금된 뒤에 기소됐습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임시 핵사찰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영TV는 모함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의회 의장을 인용해 22일부로 3개월 합의가 끝남에 따라 IAEA는 핵시설 안에 있는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입수할 수 없다고 23일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 결정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IAEA 측은 그로시 사무총장이 핵사찰 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를 이란과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관리를 인용해 해당 합의가 연장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 휴전을 환영하며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완전하게 지키라고 22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이날 승인했습니다. 성명은 이사회가 폭력 사태로 희생된 사람들을 애도했다며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즉각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가자지구의 즉각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건과 복구를 위해 국제사회와 유엔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안보리는 또 이집트와 미국 등 몇몇 나라가 휴전을 성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22일 중국 북서부 간수성에서 진행된 산악 마라톤에서 악천으로 21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간수성 바이인시 징타이현의 황어스린 지질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해발 고도 1000m에 있는 계곡과 언덕으로 이어진 길을 100km 뛰는 대회였습니다. 대회는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전 9시에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오경 산악지대에 우박과 얼어붙은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면서 온도가 크게 떨어졌다고 현지 관리들이 정했습니다. 마라톤 경기 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오자 1200명이 구조작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악천 후에 산사태가 발생해 구조작업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도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24만 800여 명, 그리고 사망자 약 3,700명이 나왔다고 인도 정부가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인도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2,650만 명에 달하고 누적 사망자는 약 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상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22일에도 사망자가 약 4,200명에 달했고 의료 환경이 나쁜 시골로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방선거가 끝난 서부 벵갈 지역에서 감염자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탐사 로봇 주룽이 22일 화성 표면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룽은 일주일 전 화성에 내린 착륙선에서 분리돼 지표면에서 작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에 이어 화성 표면에서 탐사 로봇을 운영한 두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탐사 로봇 주룽은 화성 표면 바위와 대기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7월에 발생된 탠원 1호는 착륙선과 탐사 로봇 그리고 화성 궤도를 도는 우주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화성 탐사단 측은 탐사 로봇이 92일 동안 활동하며 수집한 자료를 궤도에 떠있는 우주선을 경유해 지구에 전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5월 23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